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누가복음 21장을 펴주시고요. 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있는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열매로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 머무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나아가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가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온 나라가 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메르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미들 이스트 그래서 ME 이렇게 돼 미들 이스트 레스퍼러토리 신드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이러한 이제 병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좀 벌집 쑤셔놓은 듯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현재도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이 폐쇄되고 또 학교와 유치원과 또 학원이 다 휴교를 하고 마스크는 동이 났다 그러고 또 지역 상권은 또 다 마비가 됐다고 이렇게 전 난리가 났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진 데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아마도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초기에 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또 그런 분명히 그런 게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매스컴이 대단히 선동적이었다. 그래서 매스컴은 아주 신이 난 듯이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현대 매스컴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뉴스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보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대에는 뉴스도 상품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는 이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가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비자죠. 뉴스의 소비자예요.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뉴스를 만드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배후에 이제 그 자신들이 알리고 싶어하는 그 뉴스만을 이렇게 이제 알리는 그러한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작은 것도 침소봉대해서 대단히 큰 일처럼 만들어야만 뉴스가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4시간 동안 뉴스만 하는 방송들이 이제 있고 이러니 뉴스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매스컴의 선동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매스컴들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이제 떠는 것이 오히려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국민성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때로 몰려가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우르르 누가 한 사람이 이리 가면은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국민적인 그 근성 이런 것도 지금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문제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 당의 어떤 당파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이슈를 선점하려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고 알려진 이 메르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발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2014년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확산되다가 올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대단히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들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심한 독감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충분히 그 면역력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수준 그 수준에서 우리가 손 씻기 잘하고 이렇게 좀 감염의 경로를 조금만 조심하면 그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지금 모든 현상이 큰 틀에서 보자면은 세상의 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년 반쯤 전에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세상 끝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2012년이 워낙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2012년이 마치 끝이 올 것처럼 이렇게 난리법석을 이제 피웠었기 때문에 그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별일 없었죠. 표면상으로는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뭐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로는 이제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세계정부주의자들에게서는 그 해가 대단히 또 의미 있는 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2013년에는 그러면 새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15년이지만 2013년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대략 이러했습니다. 2012년보다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오히려 상황이 더욱 나빠질 거다. 또 자기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또 기독교는 이 배도가 더욱 가속화될 거다. 에큐메니컬 운동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 또 로마 카톨릭의 영향은 더 커질 거다. 또 아이들의 만화 영화에서 마법, 마술, 또 용을 미화하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거다. 또 TV와 영화는 더욱 선정적이고 폭력적이 될 것이고 매스컴과 포털들은 사람들을 더욱 집단 체면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태로 길들여갈 것이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전쟁 소식은 더욱 자주 들려올 것이고 아시아의 영토 분쟁 소식도 더 커질 것이다. 또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좋아지기는 커녕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점점 경제가 악화될 거다. 또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더 많아질 거다. 또 유럽의 그 옛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진통이 가속화될 거다. 또 새로운 전 세계적 전염병 소식이 더욱 잦아질 것이다. 또 허리케인은 더욱 강력해질 거고 초강력 태풍의 횟수는 더 많아질 거고 초강력 지진도 더 잦아질 거다. 이상기후는 더욱 심각해질 거다. 더 추운 겨울, 더 더운 여름, 홍수, 극심한 가뭄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거다. 그런 와중에도 지식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전 세계는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더욱 자세히 접하게 될 것이다. SNS, 뭐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 뭐 페이스북, 또 다른 어떤 것들,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길 것이고 인터넷, 스마트폰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그런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더욱 빠르게 접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렸고, 또 컴퓨터 기술은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거고, 더욱 빠른 자동차, 자기부상열차, 초음속 제트 여객기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것이다. 또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케아가 들어왔죠, 우리? 총기 규제 명분 제공을 위한 총기 사고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총기 사고가 자꾸 나야 총이 위험하니 다 회수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겠죠. 또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감시 명분을 명분 제공을 위해서 테러 사건이 점점 더 잦아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테러가 이렇게 심각하니 국가가 이걸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그 이 공권력을 자꾸 강화시키는 것이죠. 또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골목마다 감시 카메라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개인 정보는 더욱 디지털화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아이들은 더욱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반항적이 되어갈 것이고 어른들 또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하기보다는 순간을 즐기고 새로운 재미거리를 찾아 헤매는 풍조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무슨 예지력이 있거나 뭐가 세상을 보는 무슨 탁월한 눈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결과의 도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로 가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1인, 그야말로 1인 독재죠. 1인 독재로 전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예수님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가 일단 각국 경제가 붕괴가 되어야 되고 각국의 이 통제력이 각 국가가 힘이 세면 그럼 세계 정부가 그것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의 힘이 작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가 일단 몰락해야 되고 화폐가 몰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주식이나 주식 시장의 붕괴나 아니면 전쟁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들의 힘이 자꾸 빠져야 되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자꾸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이 개인 신상이나 정보들을 한 컴퓨터가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디지털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과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견됐던 말씀들과 특히 다니엘서 같은 데 예견됐던 말씀들과 또 신약 성경의 여러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 체제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화론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붕괴해가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이 퇴화되고 붕괴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그러한 완전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를 철권 통치하시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간단히 단순히 무시해버릴 수 없는 책인 이유는 그 속에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물론 도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들이야 뭐 공자 맹자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고 부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도덕률이 기록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무슨 노스트라담스 그 노시성을 가진 그분의 어떤 이런 이 예측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언을 담고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까지는 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성취되어야 할 예언이 대단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성경 뭐 그냥 좋은 책이야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외치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 또 앞으로 전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일들을 마치 누군가가 마냥 누군가가 내가 참신이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신이 있으면 이런 걸 한번 제시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앞으로 임할 일을 보이실 수가 있다. 차례대로 그것을 보이실 수가 있다. 두리뭉술하게가 아니라 차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이실 수 있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야말로 그 배타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른 신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뭘 주장하시냐면 거기에 지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니까 오직 시간의 창조자이자 시간 밖에서 이 모든 시간을 보실 수 있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결말을 밝히 알리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면서 결말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설을 열심히 재미있게 읽는 이유는 우리가 결말을 아직 모르는 채로 결말이 뭘까를 궁금해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되죠. 그러나 소설을 쓰는 사람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결말이 뭔지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지식, 직관 이런 것들로 그 결말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말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모두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밝히 알려놓을 수 있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예측 또는 논리적인 도출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에 근거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제가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미리 말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지금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놓는 이 일을 통해서 아,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놓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도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오실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대단히 가까웠다고 믿는데 몇 년도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1년, 2년, 한 해, 두 해를 살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될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누가복음 지금 21장에 이제 이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그 앞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위를 보며 부자들이 정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랩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21장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입니다. 그 뒷부분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전반부에 그 앞부분에 지금 이게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기의 전체 삶을 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칭찬하시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성경 이야기 전체가 흘러가는 그 시점 중에서 지금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되는 이야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20절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중간 부분을 조금만 뛰어넘어서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이 일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아까 그 우리 장영민 형제님의 그 오전 성경 공부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어떤 사람은 이 발음을 타이터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티투스라고도 하고 타이터스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디도예요. 디도.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이러한 예언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중적인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한번 성취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 한번 성취되는 그런 예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에 대한 이런 예언은 물론 AD 70년에 로마가 파괴될 때 당연히 포위됐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한번 성취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돼 있죠. 근데 예루살렘 전체가 복구된 것은 물론 아닌데 이제 대환란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성취될 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마지막 때가 예언이 이제 성취될 때 그럼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이제 물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7절 이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이후부터 나온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AD 30년경 AD 30년경에서 조만간 성취될 일, 그러니까 AD 70년이 되면 성취될 그런 일들과 또 한 2000년 정도 더 지나서 지금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성취될 일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7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만도 지금 끊임없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감람나무고 내가 무슨 이 하나님이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분명하게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죠? 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쟁과 난리에 대하여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아,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지요. 그런데 그럼 세월호나 뭐 요번에도 중국에서 뭐 배가 뒤집혔는데 이런 것들은 그럼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게 다 난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난리. 그야말로 난리죠. 난리. 그러니까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사고, 대형 사고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러죠. 예전부터 난리는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못 듣던 난리들도 자꾸 더 자주 듣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들에서 큰 난리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난리들이 분명히 그 빈도나 강도 면에서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의 그 뒷부분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전염병의 소식들, 배가 뒤집히는 이야기들, 온갖 난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그렇다고 내일 끝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그분께서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구절 내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일,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일들과 이제 대환란기에 성취되어야 될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환란기에도 이런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도 있으면서 하늘에 큰 표적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대환란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조들이, 전조현상으로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진도 뭐 7점 몇, 8점 뭐 몇, 8.0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건 엄청난 재앙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환란기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죠. 전 세계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문제니까 이것은 지금과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정도의 재앙이 이제 쏟아질 터인데, 그러한 것으로 가기 직전에 어떤 전조 증상으로서 하나님이 사인을 지금 이렇게 보내시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언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비유할 때 고속도로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쭉 달리다 보면 이제 특히 미국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미국은 이렇게 우리처럼 어디를 가도 이렇게 빽빽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시들이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한참 달리다 보면 뭐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 둘씩 어떤 그 이 광고판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 이제 도시가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같은 것들은 그런 어떤 광고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일어날 일은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경고성, 사인으로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뭐 이런 일들, 또 지금 공산주의 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나 무슨 뭐 힌두교 국가나 이런 데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대환란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겠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읽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22절에 보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날들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몰아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던 민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그런 의미가 이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지금 한정된 이야기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 것. 근데 이 어떤 기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는 이 기간은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 직전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마치 그 쓰나미 같은 것을 이제 연상시키는데요. 26절에 보니까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21장 내에 지금 성취된 일들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 이제 섞여 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섞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대환란 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천체 자체에 대단히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위 이제 그 일월 성신의 이러한 변화의 표적, 이런 것을 학계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학계서 2장 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온 우주를. 그럴 때 일월 성신의 이 엄청난 그 변화가, 그 엄청난 재앙인 것이죠. 그런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될 텐데 이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7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에 그런 어떤 일어나야 될 일들을 이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저희가 아까 읽었던 이제 그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목을 아까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였습니다.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끝에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대환란 바로 직전에 사는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조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모두가 좀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할 그런 주제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시편 121편, 지난주에 저희가 오후 시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담겨있는 시편 121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를 본다는 것은, 또 여기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참 위협할 때 아래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래 세상을 볼 때 그야말로 답이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를 본다는 것은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본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바짝 붙어 있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세상, 즉 아래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참 머무를 것처럼 이 세상에 부를 쌓는 일, 명예를 쌓는 일, 이런 것에 우리 온 마음을 쏟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거쳐갈 곳으로서 우리가 또 사용하고 버릴 그러한 처소로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세상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위를 보라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지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렵지도 않은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 엄청난 공포가 밀려올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실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참 적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머저리티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언제나 마이너리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적은 무리요. 특별히 지금 마지막 세대가 될 때 그때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극소수의 그러한 참 전 세계 인구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물론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게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세대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세 번째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그 환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3절부터 보시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 괜히 하신 게 아니죠. 하늘과 땅이 실제로 없어질 거예요.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실제로 없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없어져요. 근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들,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경제적으로도 이제 한 개인이 참 이렇게 중산층이 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중산층이 계속해서 몰락해가고 이러면서 이제 어차피 돈을 모으지 못할 거 그냥 있는 한도에서 즐기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죠.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마음이 과식과 먹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먹는 문제죠. 그래서 방송들에 보면은 참 그 먹방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온통 난리잖아요.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 이런 것들로 무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제가 첫 번째 위를 보라고 말씀드렸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으니 근 2000년이 지난 지금이야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정말로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믿는 이유는 우리가 아마 1400년대를 살아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AD 1000년을 살아가고 있다거나 뭐 AD 500년을 살아가고 있다거나 이럴 때보다도 우리가 더 지금 AD 2000년을 살아가면서 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교리적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이 지금 6일 창조 다음엔 제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BC가 4000년이 됐습니다. 4000년. 그 다음에 신약 AD가 2000년이 지금 됐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해보면은 4000년과 2000년에서 6000년이면 6일입니다. 6일이 끝나면 7일째는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의 1000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1000년왕국, 그 평화의 1000년이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D 1000년이나 500년이나 1500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가 성취되는 것을 더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어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은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죠.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 아까 베드로서 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더 가까웠겠죠. 교리적으로 볼 때 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이 작은 광채를 또 낮을 주관하기 위해서 큰 광채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큰 광채인 이 태양이 교리적으로 볼 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 밤은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밤 세상에 이 빛을 주고 있는 달이 이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떠오르셨다가, 그렇죠? 의의 태양이 이렇게 이제 떠오르셨어요. 그게 이제 초림이었어요. 그랬다가 붉게 물들면서 석양으로 지셨어요.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초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이제 밤이죠. 그 밤 동안에 이제 교회가 달처럼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많이 지나고 다시 이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의의 해가 다시 떠오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하고 흥청대고 여러 가지로 범죄하는 일에 우리 육신을 내주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로 예비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로 예비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이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신랑이 지금 정혼을 하고 나서 신부가 될 사람과 정혼을 하고 나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1년이나 최소한 1년, 2년을 지내면서 두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부를 데려와서 거할 집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 그 기간이 신부의 순결을 검증하는 시간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기간에 만약에 이 여자가,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럼 이걸 외도를 한 거죠. 그 신랑의 아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두고 있는 그것에 비춰서 지금 성경이 스토리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정결한 이 처녀, 순결한 처녀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교회를 이제 신부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 가신 지가, 신랑께서 가신 지가 이틀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잖아요. 이것을 아까는 우리가 1000년을 1일로 계산했고 성경에 보면은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게 나오고 1000년을 또 이게 이 연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그런 이제 연수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2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랑이 지금 간 동안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순결을 입증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그 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로 예비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일은 우리가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서가는 것,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모여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우리가 흩어져 있게 될 때 더욱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주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닥불로서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숯불들이 아니라 모닥불로서 함께 모여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올 소식들은 세계적인 재앙의 소식들일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요백에 왜 그 종들이 요비 한참 잘 있는데 그 종들이 와가지고 그 이 요백에 닥친 재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한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오고 또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한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재앙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환회동해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히려 차분한 가운데, 우리 마음은 오히려 차분한 가운데 주님의 그 오심이 가까운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더욱 깨어있고 이러한 기회를 복음 증거에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1600년대에 살았던 그 네덜란드의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가 있죠. 스피노자가 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했다고. 물론 이게 이제 실제 스피노자가 한 말이냐 아니냐는 뭐 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세상에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연과 신을 동일시한 사람이에요. 자연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범신론자가 한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일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오늘 해야 할 신실한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 이런 말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은 사실 이 세상의 종말도 믿지 않고 시작도 믿지 않았던 이 철학자가 한 이 말은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종말 같은 것은 없다.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표현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스피노자의 이러한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말이 길긴 하지만, 나는 오늘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내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보며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에 충실하겠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